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봅니다. 오늘 제목이 동성애와 성경이에요. 조금씩 좀 준비하고 글로 정리가 된 거를 우리 교인들에게 나눠드려야 되겠다 했던 거를 그냥 오늘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 청소년들 수련회 다녀왔는데 그 중에 아이들에게 질문을 받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질문으로 올라왔대요. 전사님에게. 그래서 전사님이 성경적으로 답을 해주셨지만 혼자서 가르치기에는 버겁고 부모님들이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가정과 교회에서 같은 이야기를 해줘야 아이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진리 안에서 잘 자랄 수 있겠다. 그래서 전사님이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어른들에게도 좀 이거를 목사님 입장에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겠다 그랬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뭐 두 말 할 것 없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이 성경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또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서 영감이 된,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완전 축자 유기적 영감이라는 표현을 쓰죠. 기계적으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동을 받고 기록을 하였어요. 인간의 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지만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 진리는 변하지 않죠. 불변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1.1핵도 보존되어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주 예수여 다시 곧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계시록이 끝나는, 그래서 창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를 약속하였고, 그리고 그 역사 속에 그 약속들이 성취되었고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을, 구약에 약속된 것들이 신약에 이루어졌고 이루어졌던 것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것들 또한 말씀하신 것들이 완성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라는 얘기,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건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인이고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진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꾸 배우고자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진리를 따라서 사는 신자들의 모습이죠. 최근에 아주 큰 이슈가 동성애라는 거예요. 동성애가 정말 큰 이슈인가, 이 시대 화두인가. 일전에 우리 김 목사님이랑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이게 꼭 기독교 관점에서 다룰 만한 것인가? 둘이 결론을 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그렇죠? 이건 가치도 없는 것이었어요. 말이 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아주 당당하게 합법화되고 그런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너무 죄인들이 당당해지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패역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동성애 이슈가 된 걸 보면서 더 안타까운 거는 교계예요. 또 우리 신학계, 이런 게 더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누가 진짜 우리의 적인가,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가, 그것을 잊어버리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반성을 하면서 비진리에 대항을 하고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고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갈등하게 되어온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진리와 비진리가 문제가 아니라 무슨 진보, 보수, 뭐 휴머니즘, 또 무슨 교회 안의 회색지대, 사회주의, 또 한국에서는 경실련, 기운실 막 이러면서 또 이상한 반기독교적인 매체들이 기독교 이름을 가지고 하는 언론사들, 뭐 아주 혼란스럽기 그지없어요. 정말로 이게 뭐가 맞는 얘기인지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진리 싸움이 아니라 문화적 이슈를 가지고도 갈등하고 뭐 힘들어하고 있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탄이 썩은 고기 하나를 던졌거든요. 근데 교회가 그걸 덥석 받았어요. 받았으면 썩었어 하고 버리면 되는데 이게 돼지고기인지 닭고기인지 소고기인지 어느 부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것 같은 거예요. 썩은 고기 가지고 우리끼리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이게 뭘까, 이거 먹어도 될까 말까. 여러분 분명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썩은 거는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 썩은 고기 갖고 아무리 멀쩡하게 생겼다고 해서 포장지가 좋다고 해서 그거 냉장고에 두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없죠. 예, 썩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부터 정리를 하면 창세기, 그래서 오늘 성경을 좀 여러 군데를 좀 찾으려고 그래요. 제일 좋은 게제 설교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만 알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답이 되면 되는 거고요.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분명하게 일깨워주면 되는 거죠. 1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누구와 누구를 창조하셨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최근에 유엔 회의에서 남성과 여성 외에 다른 성이 다섯 개가 있다라는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남성, 남성 동성애자, 여성, 여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이해가 되세요? 이게 딴 데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요. 유엔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성을 다섯 개로 나눌 수 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예. 21절 보세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하나님 남자를 만드시고 돕는 배필로 남자를 만들지 않고 누구를 만들었다고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둘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근데 이랬던 역사가 시간이 지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아주 패역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데가 창세기 19장이죠. 아브라함 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악한 사람들이 그때부터 있었어요. 여기 우리가 뭐 잘 아는 내용이에요. 여기 그 뭐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리고 남색했던 땅, 동성연애가 있었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그들을 안다라는 단어가 성적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어요. 이것을 유다서에서 이 창세기 19장을 해석을 해 주시는 거예요. 유다서를 한번 보세요. 유다서 7절을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끝으로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앞에 있어요. 유다서 한 장짜리예요. 1장 7절. 같이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예, 유다서에서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 타락을 해서, 여기 보니까 다른 색을 따라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창세기 19장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왜 임하였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석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모세 시대에 가서 분명하게 법으로 제정이 됩니다. 레위기를 보세요. 레위기 18장 22절. 레위기 18장 22절 같이 봅니다.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해 주셨다고요? 가증한 일이다. 이거는 굉장히 심한 구약 히브리어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0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여긴 이교도의 풍속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인데 20장 13절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예, 여기도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을 구약시대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둘 다 죽일지니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시는 형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사도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죄를 지적하고 있는 부분에서 또 한 번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 26절 27절 같이 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을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예, 여기도 보면 이게 창세기 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패역한 일들, 가나안 지방에 있었던 패역한 일들, 계속 고대 사회에서부터 있었던 일들이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그 로마 제국 하에서도 이런 일들이 아주 성행했다라는 것들을 이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동성애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악한 일들이 죄인됨의 모습들은 예전부터 있었던 일들이었다라는 거죠. 부끄러운 일들이었고 가증스러운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다른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여기도 보면 나오고 있어요. 남색하는 자며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동성애자들을 보면서 많은 교인들이 어려워하고 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그들을 그래도 사랑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는 제일 훌륭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그렇게 내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라고 깨닫게 해주고 그 심판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진짜로 사랑하는 거지. 그들의 죄인된 성향을 묵인하고 내어버려 두고 하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설픈 동정심을 사랑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면 그러지 않도록 하는 거죠. 죽어가는 사람을 사랑하면 안 죽게 하는 거죠. 나쁜 약을 계속 먹어요.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불량식품을 먹어요.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큰 교회 목사님들이 글을 너무 헷갈리게 써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그런 사람이 교회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긴요. 받아줘야죠. 자식이 자식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교회면 받아줘야죠. 그러나 죄라고 가르쳐줘야죠. 못하게 해야죠. 그렇게 선명하게 이야기를 안 해주면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 이게 안 되는 이야기들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성경이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국에 가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을 선포하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절대적으로 회색지대가 있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이걸 뭐 어영부영 그때그때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동성애 다음이 뭘까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지금 동성애자들이 하는 사탄이 던져놓은 이 동성애는 제가 보면 미끼인데 진짜로 낚으려 그러는 게 뭘까를 생각하다가 성경이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미국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해서는 제일 힘겹게 싸워서 넘어가야 되는 게 있다면 성경이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넘어가지 않고는 동성애를 당당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법안으로는 뭐 통과되고 연방법으로는 통과됐지만 계속해서 강력하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아티클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이 싸움을 이겨야 된다고 사탄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는 무엇을 타겟 삼아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가 했을 때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이 동성애 단체 자들을 옹호하는 아주 참 제가 보면 기독교의 탈을 쓴 못된 사탄의 집단들이 이 신학교 안들도 있는데 정말 이게 무섭고 끔찍한 거예요.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놨냐면 미국 침례교단의 동성애 연구위원회가 활동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발표한 내용이에요. 구약과 신약 중 동성애를 비난하는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도 아니고 기독교의 가치를 담고 있지도 않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비난은 시대와 상황에 따른 문화적 편견을 반영한다고 보는 편이 옳다. 여러분은 이해가 가세요? 지금 이게 참 성경이 그 시대에 비난을 했는데 그건 그 시대 이야기고 지금은 맞지 않다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세상이 변했다. 그러면 모두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변해야 된다. 바울이 그 시대 사람이라서 그렇게 봤지 지금의 성경을 썼다면 바울이 그렇게 안 썼을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를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요. 미국 침례교단에서 발표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단적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면 평신도들은 그냥 이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웨슬리안 대학에 있는 그 교목이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성경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구절들을 삭제하자고 요구하지 않으면 그 구절들은 계속 우리를 반대하는 구절로 끊임없이 사용될 것이다. 아니면 최소한 동성애를 막는 그들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 동성애 반대하는 구절을 빨리 없애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발 뻗고 자고 살 수 있지 안 그러면 계속 피곤하다. 성경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들을 빼야 된다. 여러분 계속해서요 세상은 무엇을 공격하냐면 성경을 공격할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면서 성경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손상을 입었었어요. 성경 해석학, 역사적 비평이라든지 편집 비평이라든지 양식 비평이라든지 이런 신학들이 사조들이 나오면서 굉장한 자유주의 신학들이 나오면서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지는 일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았던 미국 교회들이 오늘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들 시작의 뿌리가 뭐냐면 성경을 훼손하는 거였어요. 즉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에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인간적 이해와 시대적 해석을 자꾸 부여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해석했고 지금은 이렇게 적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세상을 시대를 초월하는 절대적 진리를 상황적 진리로 타락시켜버리는, 전락시켜버리는 일들을 인간들이 해놓으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한동안 교회를 위협하고 성경을 위협했던 것이 다원주의였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면서 다원주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론에 대해서 굉장한 치명타를 입혔거든요. 지금은 동성애가 나오면서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라고 제가 판단이 드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지켜야 되는 가치가 무엇인가? 성경이에요. 성경을 아주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들을 이 시대에 잘 갖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조에 휩쓸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편리한 생각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가치, 성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디모데서는 그러잖아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되고요. 성경의 확실한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것만이 우리 기독교가 정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기독교적 진리를 지켜낼 수 있는 뭐 오직 유일한 길이에요. 오직 유일한 길. 이 시대는 참 점점 두렵고 떨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싸움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성경적 근거를 대면 여러분들이 아유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받으시잖아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이야기를 젊은 세대들에게 한다 그러면 어떨까? 사람들의 생각이 어떨까? 아마 그럴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은 진짜 보수야 이럴 거예요. 최근에도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너무 보수적이라서 힘들다고.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뭐가 보수인가? 보수는 그럼 왜 힘든 걸까? 보수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는 진리는 뭘까? 아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보수면 그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뭘 믿고 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예배가 경건하게 드리는 게 보수라면 그럼 뭘 쫓아가야지 그들의 영혼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참 답답하죠. 이게 진리를 알면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케 한다 그러는데 진리를 모르니까 방황하는 시대. 진리를 알면 자유하는데 진리를 몰라서 방황하는 거예요.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시면 해갈이 되는데 콜라, 사이다 이런 거 먹어보세요. 당장은 좋은 것 같은데요. 곧 죽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실험 경험을 해봤어요. 온드레스에서 물이 똑 떨어져가지고 물이 떨어졌는데 정말 너무 목이 말라서 옆에 가게가 하나 있는데 거기 뜨거운 콜라를 사 먹었거든요. 이야, 아, 더 먹으면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로 목이 마를 때는 물을 마셔야 되는데 다른 걸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말르다 해. 물 옆에다 두고. 물을 옆에다 두고 목말르다 그러는 세대. 안타깝죠.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분명한 진리를 알고 그리고 우리 안에 참 자유가 있고 그리고 그 자유가 진리를 통하여서 다시 온전케 되고 그 진리가 진리를 모르는 세대들에게 정말로 선명하게 전달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들이 변화되고 녹아지고 세상 것들에 오염되기 전에 어린 심령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들을 분명하게 심어주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 아유 다음 세대는 정말 힘들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전사님들이랑 미팅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2세들, 1.5세들은 왜 그렇게 힘든 세대들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어요. 무엇이 그들을 힘들게 할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진실한 신앙생활하는 것을 힘들게 할까? 뭐가 그들을 이렇게 방황하고 고민하고 번민하게 할까? 그냥 순수하게 예배드리고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될까? 그냥 하나님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면 안 될까? 뭐가 그렇게 복잡할까? 문화가 뭐 그렇게 중요하고 언어가 뭐 그렇게 중요할까?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데 왜 이렇게 우리들을 알아달라 그럴까? 하나님 알면 되는데 하나님 알고 성경 알기도 바쁜 세상에 뭐 이렇게 서로들을 알아야 된다고 고민들을 할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알려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뭐 누구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더 아는 일보다 소중한 일이 없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주님 알기에, 진리 알기에 더 많이 애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한날 한날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세상 것 때문에 갈등하지 말고 세상 것 때문에 번민하지 말고 그냥 성경을 알면 이제 분별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금방 아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에덴 교회는 이런 분명한 진리에 서서 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늘 마음 모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